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인들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미국 지원팀이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지원팀에는 수직 이륙 오스프리 4대를 포함한 군 항공기와 중장비, 항공관제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지원팀은 지난달 25일 지진 발생 이후 아직도 구호품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산골 마을 등을 대상으로 구호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네팔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카트만두 공항에 현재 세계 각국에서 밀려드는 구호품 분배 문제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도 도울 계획입니다. 네팔 주재 피터 보드 미국 대사는 AFP 통신에 미국 지원팀은 여러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구호품 전달과 일부 구조활동 등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은 식량난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적십자사는 친구와 가족들의 실종신고와 실종자 확인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타이완의 집권 여당인 국민당의 주리룬 주석과 만나 양측의 지속적인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공 순회회담에서 양안 관계가 새로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양측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주 주석은 시주석 면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타이완과 중국이 지역 평화와 환경, 경제 문제 등에서 협력을 계속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주석은 어제는 상하이에서 위정성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만나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서 타이완의 역할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 중인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1998년 나이로비 주재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 헌화식에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고 분열시키려는 테러분자들의 시도는 항상 실패할 것이라며 테러분자들에게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테러분자들은 건물을 부수고 심지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을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레우벤 르블린 대통령은 오늘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에 대한 경찰의 폭행 문제를 검토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보고 듣지 않았다며 서로 낯설지 않은 형제들인 만큼 모두가 후회할 수 있는 사태로 치닫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중부도시 테라비브에서는 어제 수천 명의 시위대가 주요 고속도로를 봉쇄한 채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또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더 큰 시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주 이스라엘 경찰이 에티오피아계 이스라엘군 흑인 병사 한 명을 집단 구타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뒤 촉발됐습니다. 미국의 내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에 추가로 3명이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흑인 의사 출신의 보수 논객 벤 카스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공화당 예비 후보 경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컴퓨터 업체 휴렛패커드의 전직 여성 최고 경영자인 칼리 피오리나도 오늘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도 내일 공화당 경선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공화당에서는 이미 테드 크루즈, 랜드 폴,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들이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스코더커 위스콘신 주지사와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의 출마도 예상됩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오늘 법무장관실 직원들이 탑승한 버스에 대한 자살 폭탄 테러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적어도 20명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이 지난달부터 봄철 대공세에 나선 이래 수도 카불에 공격을 가한 것은 처음입니다. 한편 카타르 도하에서는 현재 아프간과 탈레반 관리들이 양측 간 오랜 분쟁을 끝내기 위한 비공식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저는 임시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6.15 공동 행사를 위한 남북 사전 접촉을 승인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한국 국적자 주원문 씨를 옥류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강한 유감과 함께 빠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비인권적 행위를 거듭할수록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워싱턴에서 열린 제12회 북한 자유주간이 막을 내렸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We have to collectively continue to ramp up the pressure.
여러분들 같은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북부 지방은 오후에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1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3부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늘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공동행사를 위한 남북 사전 접촉을 승인케로 했습니다. 6.15 공동행사를 위한 남북 접촉이 허가된 건 지난 2010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4일 광복 70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신청한 6.15 공동선언 남북공동행사를 위한 사전접촉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6.15 15주년 기념행사를 포함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한 민간인의 다양한 문화, 학술, 체육행사를 열겠다고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접촉이 비정치적인 다양한 행사를 통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측 준비위원회 대표단 5명을 비롯한 관계자 8명이 5일과 6일 이틀 동안 중국 선양에서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 공동행사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6.15 공동선언 남북 공동행사를 위한 접촉을 승인함에 따라 앞으로 본행사가 성사될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만약 이번에 공동행사가 열리면 지난 2008년 6월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5.24 제재 조치 이후 6.15 공동선언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불허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남북접촉을 승인한 것은 북한과의 민간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1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 교류를 폭넓게 허용하고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당국 간 문화, 역사, 스포츠 분야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6.15 공동행사를 비롯한 행사 자체의 승인 여부는 접촉 결과 등을 토대로 나중에 별도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한국 국적자 주원문 씨를 억류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북한에 억류된 한국민들도 조속히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4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한국 정부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 국민을 억류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어 한국 국민 주원문 씨를 조속히 석방해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비인권적 행위를 거듭할수록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지적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주 씨가 송환되기 전까지 국제 규범에 따라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기본 절차인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인 뉴욕대 학생 주원문 씨가 지난달 22일 중국 단둥에서 압록강을 건너 비법 입국하다 단속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주 씨의 입국 경위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것은 없다며 그의 석방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다른 한국 국민 3명도 하루빨리 석방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이들의 송환을 수차례 북한에 촉구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김정욱 선교사의 송환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 접촉 제의를 일축한 데 이어 김국기 씨와 최충길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통지문의 수령도 거부했습니다. 임병철 대변인입니다.
통지문 발송 시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석방과 송환을 촉구를 했고 국제기구 또 북한의 공간을 두고 있는 그런 유관국가 협의 채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민이 주 씨를 포함해 모두 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한국 정부의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 북한 전문가는 그러나 억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정부가 남북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당국 간 대화 채널이 끊어진 상황에선 특사 파견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임병철 대변인은 현재로선 특사 파견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며 한국 국민들의 석방을 위해 가능한 방안을 다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곳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자유주간이 일주일간의 다양한 행사를 마치고 지난 2일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 가운데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참석을 했는데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인권 압박을 강화해서 북한 주민들의 기본 권리 또 존엄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과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워싱턴과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04년 시작돼 12번째를 맞은 올해 행사에서는 북한 주민 구원을 위한 기도회와 탈북자 출신 음악가인 김철웅 교수가 출연하는 음악회,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중국 대사관 앞 시위와 영화 상영회 등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미의회와 유엔본부, 워싱턴의 민간단체 등에서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 고위당국자들과 인권 전문가, 탈북자들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사만다 파워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e have to collectively continue to ramp up the pressure on this regime.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강탈하는 체제를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만다 대사는 특히 공포와 배고픔을 강요하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명단을 작성해 공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Name and shame violators who are guilty of these kind of human rights abuses.
For better,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행사에 공동위원장을 맡은 소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If we know of these crimes and we acknowledge these crimes and we do nothing, it means the report means.
북한의 인권 범죄를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 플래처 스쿨의 이성윤 교수는 북한 정권을 겨냥한 금융 제재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There are at least two major precedents that strongly suggest that we can even influence China to do the right thing.
대북 금융 제재가 앞서 적어도 두 차례 중국이 진심은 아니더라도 북한의 불법 행동과 반인도 범죄를 추적하도록 만든 선례가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인권 전문가인 로베르타 코엔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북한의 개인과 기관들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국제법 전문 변호사인 제라드 겐서 씨는 앞으로 북한 정권을 기소하기 위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기록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탈북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e would like to request that the U.S. Congress keep putting pressure on North Korea regime.
탈북자 최초의 비정부기구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드는 사람의 김영일 대표는 미 의회가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을 통해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와 함께 올해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모든 악행을 끝장내기 위해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그리고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법안의 완성을 저희들이 미 국무부와 정치인들에게 호소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의 탈북자 단체인 NK 지식인연대 박건아 사무국장은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외부 세계 정보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보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터넷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탈북자들은 이번 행사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김정은 정권만 이롭게 할 뿐이라며 국제사회가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자 출신 목사인 강철호 세터교회 목사는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우고 또 끝까지 북한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에 시작됐습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다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서울에서 열렸고 올해 다시 워싱턴으로 개최지를 옮겼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종교자유가 심각하게 탄압받는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건의했습니다. 14년 연속 특별 우려국 지정을 건의한 건데요.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는 게 핵심 이유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30일 발표한 2015 연례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등 17개 나라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건의했습니다. 특별 우려국은 국민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이자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며 정부는 모든 종교 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체포, 고문, 구금, 심지어 처형을 당한다며 탈북자들의 직접 체험에 비춰볼 때 북한에서 체계적이고 지독한 종교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 내 종교 탄압의 사례로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꼽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기독교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사상과 관련 짓고 특별한 위협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5월 한국인 기독교 선교사 김정욱 씨가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33명의 북한인들이 김정욱 씨와 연루된 혐의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북한을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건의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 당국이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유엔과 다자 협력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앞으로 5년 안에 COI 보고서에 대한 후속 조사를 실시하고 북한과의 회담에서 인권과 종교자유 문제를 다루며 북한인권법을 완전히 이행하고 대북 라디오 방송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정기적으로 촉구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지목한 특별 우려국은 모두 17개국입니다. 이 중 북한과 중국, 미얀마, 이란, 수단 등 9개 국가는 이미 국무부가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이라크, 시리아, 타지키스탄 등은 명단에 추가될 것이 권고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다음 달 서울에 설치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북한인권 사무소 설치를 위한 각서 문안에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국내 절차에 대해 법제적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그리고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무소 설치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보고가 있은 뒤 결의를 통해 확정했습니다. 북한인권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뉴스투데이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시각 밤 11시 22분을 막 지났습니다. 한국군 당국이 북한의 새 로켓 지휘소 완공이 보도된 이후 제기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관련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북한은 또 새로운 지휘소에서 인공위성을 계속 발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4일 최근 북한의 새 위성 관제 종합지휘소 완공과 관련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당장 발사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발사 준비 징후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 같은 징후가 포착되지 않은 만큼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김민석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는 징후가 없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완공된 지휘소에 대해 2012년 북한이 외국 언론들에 공개했던 관제소와는 다른 것으로 파악되며 아직 가동은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제소는 기존의 북한 관제소들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전해졌는데 만약 가동된다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 관제를 더 효과적으로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평가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관장하는 곳으로 지휘소를 찾은 김재일 위원장은 인공위성을 계속 발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선중앙TV의 보도 내용입니다.
주체조선의 위성은 앞으로도 당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연이어 우주를 향하여 날아오를 것이라고 심주어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북한이 2년 전 시작한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의 발사대 증축 공사가 완공되려면 여러 달이 걸릴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4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로켓 발사대 증축 공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속도로 볼 때 공사가 끝나려면 몇 달은 충분히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발사대가 증축되면 2012년 발사한 길이 30m의 은하 3호 로켓보다 길이가 긴 40m 이상 로켓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말부터 동창리 발사장에 있는 높이 50m짜리 발사대를 55m 이상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통은 동창리 발사장 상황을 볼 때 로켓 발사 준비 징후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인 황중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황 본부장은 이곳 워싱턴에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와 회동합니다. 이어 6일엔 중국 베이징을 찾아 중국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만납니다. 황 본부장은 미중 6자회담 수석 대표들과 최근에 종료된 미한 군사연합훈련과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불발 등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 정세를 평가합니다. 또 북한 측과 탐색적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최초의 국제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처음으로 여학생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브라질의 경영대학원 MBA 과정에 처음으로 학생들을 입학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평양과기대에 여학생들이 입학했다고 이 학교 김진경 총장이 밝혔습니다.
아주 적응 잘하고 있습니다.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하고 식사도 다 같이 하고요. 운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 총장은 이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학교 측 요청을 받아들여 150명의 신입생 가운데 10명을 여학생으로 채웠다고 말했습니다. 평양과기대 최초의 여학생은 모두 북한의 영재학교인 제1고등중학교 졸업생들입니다. 일반 대학에 2년 이상 다닌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선발 방식을 깨고 처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곧바로 진학시킨 겁니다. 여학생들은 기존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영어 수업을 집중적으로 들은 뒤 전공 부문을 선택하게 됩니다. 김 총장은 여학생 수를 계속 늘리기 위해 기숙사 2개 층을 여학생 전용으로 바꿨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여학생 기숙사 건물 한 동을 따로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여성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인력 규모를 늘린다는 취지에 북한 당국도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장은 또 평양과기대 최초로 남미 유학생을 배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대학으로 우리 MBA 코스로 대학생의 유학을 다음 달에 떠날 겁니다.
평양과기대 학생들은 그동안 영국 캠브리지 대학과 웨스트민스터 대학 경영대학원에 유학한 전례가 있지만 브라질 대학 MBA 과정 입학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평양과기대는 2010년 10월 개교 당시부터 과학기술 부문과는 별도로 금융, 회계, 무역실무, 기업운영, 인사관리 등 경영학 전반을 가르치는 상경대학을 운영해왔습니다. 앞서 호베르트 콜린 평양주재 브라질 대사는 지난달 29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평양과학위대 학생들의 브라질 유학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브라질 대사관이 평양과학위대의 포르투갈어 교재와 기자재를 기증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장은 아울러 지난해와 올해 초 두 차례 개교를 연기했던 의과대가 마침내 오는 9월 문을 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하던 의과대학 건물 착공식을 다음 주에 합니다.
북한의 류경건설이 공사를 맡아 5월 둘째 주부터 건물을 올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입학하는 의대생들은 건물이 완공되는 내년 9월까지 평양과기대 교실에서 영어 수업을 듣고 북한 당국이 신설 의대에 제공한 김만유 병원과 평양국왕종합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게 됩니다. 평양과기대는 당초 지난해 가을학기 개교를 목표로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3년제 대학원 과정인 의과, 치과, 약학, 보건대학과 4년제 학부 과정인 간호대학 등 5개 의대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착공과 기자재 확보가 지연되면서 개교를 계속 미뤄왔습니다. 김 총장은 올가을 치과와 보건대학 수업을 우선 시작한 뒤 의대와 약대, 간호대 학생을 차례로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편 김진경 평양과학의대 총장은 저희 VOA에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로 구성된 브라질 축구팀이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에서 우리들의 초청에 아주 잘 응하셔서 이들이 아주 빡빡하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 총장은 25명의 브라질 축구인들이 평양에 머물며 다양한 스포츠 교류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양과학의대 초청으로 이뤄지는 이번 방문 기간 동안 브라질 선수들은 북한 축구 영재 요람으로 알려진 평양국제축구학교 선수들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평양국제축구학교는 국제축구연맹 FIFA의 지원으로 2013년 5월에 개교해 13살 이하 선수 육성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팀은 또 남녀 국가대표팀과 각각 친선 경기를 치릅니다. 앞서 호베르토 콜린 평양주재 브라질 대사는 지난해 10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브라질 간의 축구 교류와 평양과학의대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어 지난달 2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도 두 나라가 축구 분야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일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동부 산악 지역에서 지난달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공위성으로 포착한 건데요. 이 소식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 30일 북한 지역의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구관측 위성 테라가 지난달 27일 촬영한 사진인데 북한 동부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이 여러 건 관측됐습니다. 산불 규모도 커서 연기가 동해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위성 사진의 열 감지 영상에 잡히는 산불의 피해 규모는 보통 5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불이 가장 심한 곳은 함경남도로 10여 군데에서 관측됐는데 리원군과 흥원군, 단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함경북도는 무산군과 화성군에서 큰 불이 포착됐습니다. 강원도에서도 10군데 가까이 산불이 발생했는데 통천군에서 흘러나온 연기가 가장 눈에 띕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지난달 23일부터 북한에서 산불이 크게 늘었다며 27일까지 발생 건수가 계속 늘면서 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작지가 있는 강줄기 인근의 고원지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많다며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4월이면 북한에서 산불이 무섭게 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눈이 녹은 뒤에 농부들이 농사철에 대비하기 위해 불을 냈다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큰 불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북한이 지난해 여름 심각한 가뭄을 겪은 뒤에 겨울에도 강우량이 적었다면서 건조해진 산악지역에서는 봄철 식량 부족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 평안도와 함경도 내 세 개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게 됐습니다. 국제적십자사가 이들 지역의 상하수도 시설 공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등 세 개 지역에서 진행한 상하수도 시설 공사가 최근 완공됐다고 국제적십자사 IFRC가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1일 공개한 2014 연례 북한 사업 보고서에서 북한 조선적십자사회와 협력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도 등 5개 지역에서 식수 위생 사업을 벌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평안남도 송천리와 석촌군, 함경남도 금야군 내 상하수도 시설이 완공돼 이 지역에 6,329가구, 2만 4천여 명이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안남도 송천리와 석촌군, 평안북도 대천군, 함경남도 용왕군과 금야군 내 1,000가구에서 진행되던 위생시설 공사도 마무리됐습니다. 또 평안남도 석촌군과 함경남도 금야군 병원에도 위생시설이 설치됐습니다. 국제석십자사는 평안북도 대천군과 함경남도 용안군 지역에서는 수도 공사가 76% 진행됐다며 조만간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석십자사는 식수위생사업으로 북한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이 강이나 연못 등에서 물을 길러나르는 수고를 덜고 수인성 질환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전력 부족으로 식수 공급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공중 화장실과 유치원, 보육원 등에 태양열을 이용한 수도 펌프와 온수 공급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국제적십자사는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적십자사는 북한 내 3개도 13개군 주민들을 위한 재난관리와 보건, 식수, 위생 등의 사업을 위해 미화 66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과거사 사죄를 분명히 하지 않은 데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대일 외교에서 실리 외교를 동시에 추구하는 투트랙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아베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의 내용에 대해 미국에서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아베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실한 사과로 이웃 국가들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지 못하고 스스로 과거사 문제에 매몰돼 가고 있다고 해도 한국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아베 정권의 역사관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외교는 과거사에 매몰되지 않고 소신과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미한동맹과 한일관계, 한중관계 등의 외교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 추진하는 만큼 각 사안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해 소신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경제를 위해서도 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면서도 강력한 외교와 실리 외교를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 현안과 사실상 연계된 한일 정상회담 개최 문제 등의 원칙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아베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미일 간 새로운 밀월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이 외교적 고립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한국 내에서 나오는 가운데 기존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병세 한국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 출석해 대일 외교 전략과 관련해 역사 문제에는 단호하지만 북핵 문제 등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경제와 문화 협력은 강화한다는 투트랙 전략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과 우리 동맹 정책 간 시너지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일본의 역사 수용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윤 장관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쉽게 양보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독일, 유럽연합 등과 협력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종전 70주년 담화에 과거사 사죄가 담기도록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일본이 일제시대 한국인 강제징용시설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보호하는 세계유산협약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현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의 특수부대가 예멘에 상륙했습니다. 네팔 대지진이 일어난 지 8일 만에 101살 노인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집권당 순회들이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차 대전 전승기념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번 주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예, 그럼 먼저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드디어 지상군을 예멘에 투입했군요.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이 예멘의 남부 항구 도시 아덴에 특수부대를 상륙시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예멘 시아파 반군을 공습해왔지만은 예멘의 지상군을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수부대는 아데 국제공항에서 예멘 시아파 반군 후티와 교전을 벌였습니다.
네, 그럼 이번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떤 입장입니까?
아직까지는 지상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보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아덴에 외국 군대는 없다, 또 연합군은 반군과의 전투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예멘 현지에서 지상군 투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예멘 정부 또 군 관계자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동맹군의 지상병력이 아덴에 처음으로 도착해서 아덴공항 부근에서 반군과 전투를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덴 지역의 일간지 알가드도 동맹군의 첫 지상군 병력이 3일 아덴에 진입해서 전투에 참여했다고 보도했고요. 친정부 민병대 간부도 AFP통신에 동맹군 지상병력이 민병대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투입된 지상군 병력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수십 명 정도라는 것 말고는 정확히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최소 20명이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덴에 파병됐다고 전했고요. 로이터통신은 민병대 관계자를 인용해서 4-50명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확실한 건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규모의 지상군이 투입됐다는 겁니다. 예멘 정부 관계자도 AFP통신에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십 명 정도라면 당장 대규모 공세가 시작되긴 어렵겠군요.
그렇습니다. 아덴에서는 민중저항위원회라는 이름의 민병대가 시아파 반군 후티와 지난 3월부터 치열한 교전을 벌여왔는데요. 이번에 투입된 지상군이 전략 요충지인 아덴 국제공항 탈환을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듯이 지금 예멘의 내전은 뭐 여러 세력들이 있습니다만 정부군과 후티 반군, 또 정부군 뒤엔 수니파가 있고 후티 반군 뒤엔 또 시아파가 있고 또 사우디와 이란이 각각 뒤에서 지원하는 그런 양상인데, 자 후티 반군에 대한 연합군의 공습도 계속돼 왔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합군은 지난달 21일이었는데요.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반군에 쫓겨서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한 하디 예멘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 달 동안 공습을 진행했는데 일명 단호한 폭풍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작전을 중단했다는 거죠. 대신에 희망의 부활이라는 이름의 시민 보호, 의료 지원, 또 테러와의 전쟁을 주 임무로 하는 작전을 새롭게 펼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습은 완전히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서 연합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 중에 민간인도 늘고 있으니까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건데 연합군이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가 제기한 내용인데요. 연합군이 지난달 17일 예멘 북부 사다 지역을 폭격하면서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모아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집속탄은 수십 개의 작은 폭탄을 담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폭발하지 않고 일부가 불발탄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로 변하는 건데 민간인들도 이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네팔로 가보겠습니다. 대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9일째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진 피해로 사망한 사람들의 수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7,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전체 사망자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직도 유럽인 1,000명을 포함해서 수천 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9일째가 되면서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있는 생존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팔 당국도 생존자를 추가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여진까지 이어지면서 구조와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제도 카트만두 인근에서 규모 4.9 지진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습니다.
네, 아직도 실종자가 수천 명이라면 참 앞이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구조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20여 개국에서 온 구조팀으로 이루어진 수색대가 탐지견 또 열 추적 장비를 동원해서 잔해 속을 뒤지고 있습니다. 구조팀은 히말라야 등반 코스로 유명한 카트만두 북쪽 라수와 지역에서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 51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 중에는 프랑스인과 인도인도 포함돼 있었고요. 또 네팔인 안내원, 짐꾼이 있었습니다. 지진 직후 발생한 산사태로 흙더미에 파묻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팔 당국은 비슷한 상황에서 실종된 외국인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생존자를 구출할 가능성은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만 기적 같은 이야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 2일이었는데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80km 떨어진 산간 마을에서 노인 한 명이 무너진 집 잔해 속에 파묻혀 있다가 구조됐습니다. 101살의 노인이 7일 동안 버티고 살아있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얘기죠.
예.
지진 발생 22시간 만에 건물 잔해에서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무사히 구조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그에 못지않은 극적인 구출 소식입니다. 지진으로 살아갈 힘을 잃은 네팔 국민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민의 상황도 상당히 열악하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네, 이재민들은 정부와 지원단체들에게 식량 또 식수를 빨리 전달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집을 잃고 야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호물자가 여전히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 카트만두에는 세계 곳곳에서 보내온 구호물자들이 쌓여 있는데요.
네.
정작 네팔 당국이 팔짱을 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지진이라는 긴급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세관 검사를 일일이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예.
게다가 소관 부처도 여기저기로 나눠져 있어서 구호단체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급기야 네팔 주재 미국 대사가 직접 네팔 총리를 만나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서둘러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데 미국도 지원을 약속하고 뭐 지원품도 보내고 있는데 현재 도착했습니까?
네, 미군 항공기와 중장비 또 항공 관제사들이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밀려드는 구호품을 사고 현장으로 수송하는 게 큰 과제인데요. 미군이 이걸 도울 계획입니다. 미 국방부는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레이 4대 또 화물 수송기 2대도 네팔로 보낼 예정입니다. 수송 헬리콥터 3대도 네팔 구호 활동에 투입됩니다.
예, 한반도 시각 11시 48분을 막 지났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집권당 순회들이 만났군요.
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또 주리륜 타이완 집권 국민당 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순회 회담을 가졌습니다.
예.
중국 공산당과 타이완 국민당의 현직 최고 지도자가 만난 것은 7년 만입니다. 네,
7년 만에 만났는데 어떤 얘기가 논의됐나요?
양안 관계 발전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시 주석은 양안 관계 그러니까 중국 본토와 대만의 관계가 다시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면서 함께 운명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경고도 있지 않았는데요. 양안 관계가 평화 발전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92 컨센서스와 또 타이완 독립 반대의 정치적 기초를 견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대륙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에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게 양안 관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정통성 있는 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중국 본토 정부여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92 컨센서스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경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92 컨센서스는 지난 1992년 홍콩에서 중국의 해협 양안관계협회와 타이완의 해협 교류기금회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 합의를 말합니다.
예, 뭐 하나의 중국은 중국 정부가 뭐 누누이 강조해 왔던 건데 시진핑 주석이 왜 이 시점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차 강조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군요.
타이완에서 하나의 중국을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야권이 내년에 집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 총통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요.
예.
현재로서는 집권 국민당이 야당인 민진당보다 지지율이 낮습니다. 지난해 11월 지방선거에서도 민진당이 큰 승리를 거뒀고요. 민진당의 유력 총통 후보인 차이잉원은 92 컨센서스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 주석의 발언이 사실상 민진당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온 협력의 성과가 물거품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92 컨센서스를 부정한다면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법리적 기초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네.
그리고 일변 일국 그러니까 양안에 각각 국가가 한 개씩 존재한다는 주장을 경계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이라는 의미의 일중일대 주장도 민족과 국가 또 인민의 근본 이익을 훼손하고 양안 관계 발전의 초석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민진당 지지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타이완의 독립을 요구하고 있고 또 중국과의 또 거리도 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타이완의 주리룬 국민당 주석은 어떤 말을 했나요?
기본적으로 뭐 시 주석과 비슷한 입장인데요. 92 네. 컨센서스를 기초로 양안이 지역의 평화와 환경 보호 또 경제 협력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별히 타이완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가입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중국 주도로 창설되는 이 국제 개발 은행에 타이완도 가입하고 싶다는 입장을 주 주석이 시 주석에게 거듭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양안 관계를 끝으로 오늘 지구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화요일이 비오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북부지방은 오후에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지만 오후 늦게는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나머지 서해는 모두 1에서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지역별로 날씨 살펴봅니다. 평양은 내일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9도, 낮 최고기온 26도. 신의주도 역시 비슷한 날씨 보이겠고요.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19도 되겠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내일의 북한 날씨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뉴스데이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영권이었고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뷰이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인들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미국 지원팀이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지원팀에는 수직 이륙 오스프리 4대를 포함한 군 항공기와 중장비, 항공 관제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지원팀은 지난달 25일 지진 발생 이후 아직도 구호품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산골 마을 등을 대상으로 구호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네팔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카트만두 공항에 현재 세계 각국에서 밀려드는 구호품 분배 문제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도 도울 계획입니다. 네팔 주재 피터보드 미국 대사는 AFP 통신에 미국 지원팀은 여러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구호품 전달과 일부 구조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은 식량난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적십자사는 친구와 가족들의 실종신고와 실종자 확인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타이완의 집권 여당인 국민당의 주리룬 주석과 만나 양측의 지속적인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공 순회회담에서 양안 관계가 새로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양측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주석은 시주석 면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타이완과 중국이 지역 평화와 환경, 경제 문제 등에서 협력을 계속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주석은 어제는 상하이에서 위정성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만나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에서 타이완의 역할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 중인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1998년 나이로비 주재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 헌화식에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고 분열시키려는 테러 분자들의 시도는 항상 실패할 것이라며 테러 분자들에게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테러 분자들은 건물을 부수고 심지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을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은 오늘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에 대한 경찰의 폭행 문제를 검토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보고 듣지 않았다며 서로 낯설지 않은 형제들인 만큼 모두가 후회할 수 있는 사태로 치닫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중부도시 테라비브에서는 어제 수천 명의 시위대가 주요 고속도로를 봉쇄한 채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또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더 큰 시위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주 이스라엘 경찰이 에티오피아계 이스라엘군 흑인 병사 한 명을 집단 구타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뒤 촉발됐습니다. 미국의 내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에서 추가로 3명이 출마를 선언합니다. 흑인 의사 출신의 보수 논객 벤 카스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공화당 예비후보 경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스는 오늘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한 정치 행사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컴퓨터 업체 휴렛 패커드의 전직 여성 최고 경영자인 칼리 피오리나도 오늘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피오리나는 지난 2008년 대통령 선거에 당시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경제자문 역할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이 밖에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도 내일 공화당 경선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오늘 법무장관실 직원들이 탑승한 버스에 대한 자살폭탄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적어도 20명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이 지난달부터 봄철 대공세에 나선 이래 수도 카불에 공격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프간 내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공격은 무고하고 방어 능력이 없는 민간인들을 겨냥한 극악무도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